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0월 26일 날 하려고 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어울리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한 쌍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미국하고 한국만 그러겠어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리고 저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목사들이 나누고 있는 관점은 교회들이 너무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진단입니다.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리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아예 교리라는 단어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교리가 들어가면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교리 설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까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모든 설교는 사실은 교리 가운데 서 있어요. 교리 위에 서 있어요. 어떻게 신학이 없이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벌써 신학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성경의 기준으로만 봐도 교회가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을 뭐 새로 꾸미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때 목사들은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강대상이 있는 강단을 신경을 많이 써요. 스테이지를 신경을 많이 써요. 조명을 신경을 쓰고요. 음향을 신경을 쓰고요. 뒤에 있는 그 백드롭하는 그런 배너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마치 K-POP 콘서트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에 은혜 받는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정작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만 벌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고 안 그랬어요. 돈 필요해요. 저도 돈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돈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박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건 아멘 해도 돼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거를 목적으로 살고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이 차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리를 따라오죠.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게 이처럼 인생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저 목사님은 영성이 높아 깊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뭐가 있냐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교인이 일단 만 명이 넘어가면 그 목사님은 큰 목사님. 교인이 한 20명, 30명밖에 없으면 그 목사님은 조그만한 목사님. 키가 작고가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는 만 명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치켜 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좋은 교회 맞아요. 저는 대형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필요하고요. 개척교회도 필요하고요. 모든 종류의 교회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선교사를 100명을 후원한다라는 것, 그 숫자 통계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의 잘못된 거는 뭘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교회가 이처럼 망가져 가고 있고 망가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면 내가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든 일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내가 또 뭘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또 야단 맞을까 봐 말을 안 한다니까요. 숨긴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다시 달려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줬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라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큰 원형 경기장에 나무의 기둥에 묶여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눈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를 하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나바오 원주민 교회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정말 충격이었어요. 교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기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펴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장식처럼 갖고 있고요. 성경을 마치 우상처럼 갖고 있어요. 신주단 모시듯이 갖고는 있어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요, 성경을 피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나마 딴소리하면 그 사람은 나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피지도 않고 설교한대요. 그럼 무슨 설교하겠어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엉뚱한 얘기들만 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게 된 게 황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14년 됐네요. 14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쳐 주거나 경제학을 가르쳐 주거나 도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생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 것인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이쁘다고 갓 태어난 아이가 꾸물꾸물하고 이제 손주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기 자녀보다는 손주가 더 이렇게 마음이 확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손주가 꾸물꾸물꾸물꾸물합니다. 100일 정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주를 품에 안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서 더 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있어요? 없잖아요. 아기가 이쁘다고 나이가 18살, 20살이 됐는데 100일 된 아이의 사이즈로 있다면 그걸 정상이라고 우리 안 그럽니다. 아이는 자라나야 돼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손만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스킨이, 이 피부가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크게 하셔도 이 피부는 절대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럼 나가면은 스킨 캔슬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피부암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이가 자랄 때 골고루 자라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악의 길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공부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까?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아직도 모를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 되고 나서 공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목사 되기 전에 공부 많이 했다면 지금 박사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가 권면할 때에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면서 결국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라고 독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요. 그 다음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똑같이 기도는 안 하지만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혜로워져요. 우리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되죠. 우리 과거에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았던 할머니가 어느 날 그냥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일자 무식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보다 더 똑똑해. 목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하다는 말은 IQ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복구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거를 고쳐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그 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순간에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상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냥 자라만 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와 목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무엇을 뭐 여행을 갈 때도 그 패킹 리스트를 쭉 씁니다. 그래서 가방을 딱 열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패킹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가는데 벌써 우리 내년에 갈 거를 제 아내는 벌써 쇼핑 리스트 쫙 만들어 놓고 뭐가 보이면 갖다 다 사놓고 그리고 패킹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새 거 아니야.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교회다 황금 좀 많이 하고 뭐 일 좀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뽑아주고 아 뭐 하나님이 뽑았어요? 뭐 사람들이 뽑아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을 풍성히 해서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우선순위를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을 한 만 명 정도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를 그 목표를 삼았다면 고를 세팅을 했다면 저는 뭔가 잘못된 거죠. 세 번의 개척을 통해서 처음 두 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1장. 하나님 나는 복음만 증거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복음만 외칠 테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부족함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함께 뒹굴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선교도 중요합니다. 물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알고 성장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고 다 교회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녀들과 뒹굴면서 레슬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장사를 하시든지 회사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풀타임으로 전업주부가 돼서 계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큰 일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똑같이 돈을 버는 행위인데 우리의 목적은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돈을 버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이처럼 성장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로워진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것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데 굳이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의 감정까지도라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런 그 감정의 마음.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또 감정에 너무 의지해가지고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방맹이질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이게 감정의 부분이잖아요. 감정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찬송도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의 이 삶 자체가 찬양의 신령한 노래의 삶이어야 합니다. 박자칠해도 괜찮습니다.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음을 못 잡아도 괜찮고요. 악기 하나도 못 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가디나의 성화장로교회. 제가 이제 그 교회 선교관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세를 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 이동진 목사님의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0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거든요. 양로병원에 계셨고 또 침대가 이분이 이제 떨어질까 봐 침대 위에 계시지 못하고 바닥에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거기에만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 그런 효자신데 그 권사님은 찬송가를요 웬만한 건 안 보고 외워서 불러요. 엄마 찬송해요 부흥회 합시다 목사님이 그러면 그냥 침상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그냥 부흥회 하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치매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덜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더듬더듬하는 그런 나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몸이 아파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있을 때 성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지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지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은 뭔가면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까? 그러면 진짜 감사가 아니죠. 진짜 감사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가 다 갚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도 갚지 못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걸 바라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최선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최선의 선물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 그러나 이미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가장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풍성하게 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다 드려서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의 한 가을이 되기를, 이번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